이사야서 2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서 잊혀진 음녀라고 하는 제목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 잊혀진 음녀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장 전체는 두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로가 돈도 많고 해상무역도 잘하고 식민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손을 펼치사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의 제목을 그 두로의 상태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두로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로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잠시 후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먼 훗날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먼 훗날에 두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부분은 15절 16절을 가지고는 그 두로는 잊혀져 있다. 아예 잊혀진 음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기생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음녀, 기생 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져 있는 두로.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17절과 18절에 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두로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잊혀진 두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치 그 문구가 이제 앞으로 두로는 이렇게 될 거야. 1, 2. 앞으로 두로의 모습은 이처럼 망하게 될 거야. 1, 2. 그러면서 마치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설교자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일일이 다 설교 원고를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 A, B, C 그리고 A 안에는 작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서도 어떨 때는 1, 2, 3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론 부분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 결론 부분에는 결론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마치 프리 스피치 하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 이야기한다면 수필을 써나가는 것처럼 산문체 스타일로 써가나요.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마치 설교의 구도를 가지고 1, 2, 3, 4가 되어 있다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어서 이게 자유스러운 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수필 써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론이고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두로나 여러 열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결론, 먼 훗날에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너희도 멸망할 거야. 하지만 너희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그날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두로가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라는 뜻이에요. 두로가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한 왕의 연한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너희들은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입에서 너희들의 나라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잖아요. 우리 세라하고 미소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한국의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왕의 증손녀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증손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증손녀의 이름이 부여탭이에요. 부여탭인데 이 사람은 당나라 고조, 당나라의 황제 중에 고조 황제가 있는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연의 증손자가 이옹이에요. 이옹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부여태비가. 그러니까 의자왕의 증손녀와 당나라 고조왕의 증손자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나라 황제의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장안은 수도였고 장안의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영토에서 그냥 그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가세가 든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가세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여탭이 우리 다 잊어버려, 아니 잊어버리기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가끔씩 역사학자들 가운데에서 당나라 이야기가 나오거나 백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툭 하고 한 번씩 나와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올까요? 한 10년에 한 번쯤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묘비에 있어요. 묘비에 당나라의 그 묘비에 그 이옹이 죽고 나서 무덤이 세워졌고 거기에 이 부여태비가 같이 합장이 되어졌고 거기에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이옹과 결혼해서 가세가 부해지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이게 딱 계산적으로 해서 70년이 아니라 먼 시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입에 올려보지도 못했고 기억에서도 잊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여탭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부여에 관한 이야기, 백제에 관한 이야기, 의자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끔씩 생뚱맞게 두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하면 기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생의 노래하는 모습 속에서 두로의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음녀의 노래 혹은 기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작은 제목을 달아볼 수 있는데요. 15절의 끝에 있는 말씀 보세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기생의 입에서 툭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옛날에 이런 왕이 있었고 옛날에 이런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사람들이 두로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의 의도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가 하면은 두로가 마치 이 음녀가 부르는 노래 즉 노래 부르는 음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음녀, 이 기생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어떤 기생이 잊혀져 가고 있겠습니까? 나이 든 기생. 뭐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심하지 않은 막말 한번 할게요. 한물간 기생. 한물간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물간 두로가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로를 표현을 할 때 음녀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잊혀진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잊혀진 선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음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로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훔이에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훔서 3장 4절인데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나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하는 사람 모든 것 이렇게 취하고 부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도 음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린다. 영혼을 팔아버리기까지 성공이라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음녀가 이 기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생은 어떤 모습으로 노래를 하게 될까? 16절에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생의 노래의 특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음녀, 이 기생은 잊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잊혀져 있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이 할 수 있는 것이 16절에 보면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금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악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악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장을 할 때에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를 일종의 서론처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를 너희들은 잔치만 펼친다. 화려한 잔치를 펼치고만 있다. 그 화려한 잔치를 이야기할 때 수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거리는 데만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생이 수금을 타고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 있는 게 수금 타는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갖고 노래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읍에 두루다니며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도 들었고 그냥 보기 외모도 별로 아니고 목소리도 안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에 가보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잠언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자기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음녀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잊어버린 바 된 음녀, 잊혀져 있는 음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데요. 이제 수금을 타는데 기묘한 곡조로 한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기묘한 곡조로라고 하는 이 말은 수금을 타는데 연주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연주를 잘 해야만 했어요. 아니 목소리도 안 좋고 얼굴도 나이가 들고 있는데 이 수금을 타는 것도 현창케 타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매력 포인트를 발산하기 위해서 수금이라도 잘 타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요? 많은 노래를 부른다. 한 곡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의 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쉰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라도 많이 부르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16절 끝에 있어요.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있어서는, 기생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많은 연예인들이 특별히 가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수들이 요즘 뭐 아이돌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아니 이제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많이 하고 춤도 추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런 가수가 있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50대고 60대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옛날 그 가수들이 하는 말일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슬퍼요. 시장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슬퍼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음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두로의 모습이에요. 두로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고 나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두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문구인데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예언의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17절과 18절도 프리스피치 하듯이 산문체지만 17절과 18절의 특징은 뭐냐면 산문적인 예언이에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두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없어요. 그러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두로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두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두로는 이 기생이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도 수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듯이 두로도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있지만, 멸망했지만 남아있는 두로 사람들이 나라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할 것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 보려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좀 차지해 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듯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건드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17절 중간에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일단 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가 옛날처럼 지중해를 장악을 하고 해상무역을 하고 돈을 벌고 옛날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두로가 뭔가를 조금 했더니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을 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더니 두로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거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건드셨다면 그들이 수입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과 짝짝꿍하듯이 음행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억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로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회복을 시켜주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고 있는 모습이 18절에 담겨져 있어요. 두로를 회복을 시키셨 더니 그냥 회복시키시고 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두로의 결과를 18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사실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 And will be. 그리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7절에 두로를 돌보셨더니 그들에게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두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변화가 무엇인지 18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데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몰라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목적이 바뀌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머리에 염두해 두시면 이 18절 말씀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17절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받고 수입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회복이 되어지고 옛날에 영광을 좀 얻을까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쫄딱 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사업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었을 때 사업을 또 시작을 하시다가 수입이 되어지고 나면 또 옛날에 영광을 좀 얻어보시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돈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가 하면 신학생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오십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등록금도 안 주시고 그 옛날에 뭐 육성회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에다 내는 거. 그한튼 저한테는 안 주시고 그 전도사님한테 주시면서 책 사서 보라고 교통비 하라고 그리고 저는 학교 가서 벌 쓰고 돈 안 냈다고.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두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드리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예전의 두로는 어땠습니까? 멸망하기 이전의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쫄딱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를 건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드려는 그 예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버는 돈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유익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남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돈,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18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위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열두 지파가 레위 지파들에게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가 드리고 있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 해석해서 아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돈 많이 줘라 이야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들도 있고요.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신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이사야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두로라 할지라도 잊혀져 있는 두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시면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들도 여러 차례 힘든 일을 겪어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갑니다.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교회라면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에 놓고 성장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사는 바로 그 일, 그 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자체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물인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물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